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본문이 길긴 하지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뒤 같은 날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니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두 손을 보며 또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단비가 촉촉히 내리는 이 아침에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자유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 간에 교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기 원하오니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요한복음 54번째 시간으로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그 기록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로 시작한 이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이제 십자가 사건에서 정점을 찍고 그리고 이제 부활 사건을 거쳐서 막바지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그 세계의 세 명의 그 복음서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기록한 것 외에 좀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기록해 놨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독특한 기록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도마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도마에 대해서 이름만 언급해 놨어요. 사도들의 그 명단을 기록하면서 이름만 기록해 놨는데 이 요한, 사도 요한은 이 도마와 관련해서 몇 번, 최소한 한 세 번 정도의 기회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12명의 사도의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을 따로 뽑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실 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선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명단이 성경에 네 군데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이렇게 네 군데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등장할 때 그 순서도 의미가 다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유대인의 관례상 제일 중요한 사람이 제일 첫 번째 보통 이제 언급이 돼요. 그 앞쪽에 있을수록 이제 보통 중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이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그 기술 방식이에요. 도마의 경우에는 보통 한 여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그러니까 평균 한 일곱 번째 정도로 언급이 되는 그러한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도마를 언급할 때 디두모라고 하는 그 별명, 별칭을 함께 언급을 합니다. 디두모는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쌍둥이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그 도마 복음이라는 것이 조금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됐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그렇게 이제 접하지는 않았었는데. 아마 그 도울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도마복음서에 대해서 이제 또 뭐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유명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마복음은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할 가치가 전혀 없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러한 것에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945년에 이제 그 발견된 문서로 되어 있는데 뭐 114개의 어구들로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그러한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리해 놨는데 그 안에 그 중심 사상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으라 뭐 이제 이런 메시지가 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뉴에이지 사상, 그러니까 네가 바로 신이다, 네 안에 신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리타분한 전통적인 어떤 기독교 도그마, 그 믿음과는 달리 굉장히 신선하다 뭐 이래서 이제 평가를 아주 높게 받는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성경 66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러한 책입니다. 어찌되었건 이게 이제 불명예스럽게도 도마라는 이름이 이제 붙어서 이렇게 이제 복음서라는 이름으로 이제 돌아다니게 되었는데 도마에게는 참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에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기절하신 것도 아니었고 반쯤만 죽으신 것도 아니었고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로마 군인이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심장이 파열됐기 때문에 분명하게 죽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 부자의 이제 무덤에 이렇게 안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계속 말씀하셨듯이 사흘 후에 돌아가신 지 사흘 후에 부활하셨고 이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던 그 여인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일한 날 그게 이제 주의 첫날이었는데 오늘과 같은 날이에요. 일주일의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인 그 일요일 지금의 일요일에 해당하는 이 날에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그날 이제 동일한 날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저녁에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선생이자 뭐 이 우두머리인 이 예수님, 이 예수님도 그렇게 가차없이 잡아서 사형을 시키는 사람들이라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정도는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까봐 굉장히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들은 소식에 의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당장 누구부터 의심하겠어요?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겠냐? 이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추격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마 이 밤에 이 저녁에 공포에 이렇게 휩싸인 채로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20장 19절에 보니까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있고 문들은 다 걸어 잠궈 놓은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홀연히 갑자기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영화의 소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성경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언젠간 가능할 일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 없이 실현해 보려고 영화에다 그런 것들을 소재로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일어날 일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부활한 몸을 입게 될 때 예수님처럼 그러한 몸이 될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홀연히 한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셔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기원하셨습니다. 이 평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설교를 들었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옆구리를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 본인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 너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신이 없고 더욱더 두려움에 떨었을 이 제자들, 혼란스러워했을 이 제자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맞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변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안심하게 되고 이제 반가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평강을 기원하시고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 자리에 제자들이 다 모여있던 것이 아니고 두 명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한 명은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이 자리에 없었고 또 한 명이 없었는데 그게 도마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사라지시고 도마를 이 다른 제자들이 만났을 때이 10명의 사도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그 말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뭐라 그랬냐면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분명히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이제 8일이 지났습니다.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여전히 문은 잠겨 있었고 제자들은 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연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기원하셨고 특별히 이때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두 손을 보며 또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예수님이 도마가 그 얘기할 때에 도마 옆에서 그 얘기를 직접 들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 얘기를 반복해서 도마가 한 얘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즉시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건들을 조금 정리해 보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조금 질문과 좀 추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열한 사도, 그러니까 도마를 포함한 그 열한 사도가 다 같이 모여 있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처음부터 나타나시지 않은 걸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네요. 아니면 모두가 다 모여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한 명이 빠졌네 이렇게 된 건가요? 예수님이 조금 뭔가 착각하신 걸까요? 분명히 그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일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은 도마의 불찰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여자들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그 새벽에 갔을 때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지키고 있던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그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급한 상황에 제자들이 그것도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제자들이 비상 연락망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어떤 일이 생기면 여차여차해서 어느 장소에 모이자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정도는 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10명은 다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자신을 보이시고 특별히 마리아 막달라에게 제일 먼저 자신을 보이시고 나서는 나머지 사도들에게 자신을 제일 먼저 보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이 도마는 참여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있었어야 할 장소와 시간에 도마는 있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난 못 믿겠다 이제 이렇게 버팅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시각으로 하나를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는 이런 기대도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제자가 한 명 정도는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20장 29절에서 나중에 도마에게 하시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표현인 거예요. 영어에서도 그 시제가 이 완료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Have believed,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의 지금 요 시점에서 도마에게 말하는 요 시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으로 볼 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록 도마가 이 자리에 그 좀 참여는 못했지만 첫 번째 예수님 부활하신 그것을 드러내실 때 그 자리에는 있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가 다른 동료들의 말만으로도 다른 동료들의 증언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시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8일 후에 이제 다시 이제 나타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왜 8일 후에 나타나셨어야만 했을까? 이 부분을 또 잠깐 살펴보십시다. 왜 8일 후에야 다시 나타나셔야 했을까? 그 다음 날이라도 바로 나타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 간격을 8일을 두셨습니다. 이 8일 동안 우리가 도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도마의 마음은 얼마나 조금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이라면,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져요, 지금. 안 믿어집니다.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날짜가 지나면서 이 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이라면 왜 이 열한 사도 중에서 나에게는 안 나타나 주시는 걸까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점점 드는 생각이 나는 그럼 버림받은 제자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그토록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데 왜 나는 도대체 그게 안 믿어지지? 굉장히 자괴감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아마도 극심한 어떤 소외감에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스스로 왕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 확신에 차서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러면서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데 자기는 도무지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사도들인데 그러면서 아마 이 8일 동안 이 도마는 주님 제게도 좀 나타나 주십시오 하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주님, 저는 이렇게 안 믿어지는데 저에게도 좀 한번 좀 나타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도마는 어쩌면은 이 기간 동안에 또좀 반성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그 자리에 없었을까?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해 주었을 때, 내가 왜그 미적미적거리면서 그 사도들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내가 참여를 못했을까 하는 어떤 반성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가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도마에게는 가장 복된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도마가 동료들의 말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을 수만 있었다면 도마는 가장 복된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될 수도 있는 그 기회의 시간이 사실은 또 8일 기간인 것입니다. 예.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8일이라는 이 기간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될수 있고 또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중에서 도마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을 위한 그러한 예수님의 배려였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예수님이 8일의 기간 동안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10명의 사도들에게 뭔가를 기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내가 부활한 것을 모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도 너희와 동일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너희가 한번 설득해봐. 너희가 한번 증언해봐. 사실은 이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이제 아시지만 나중에 이제 이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본 사람들에게 증언을 해야 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로서 이제 가장 먼저 증언을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자기들 중에 한 사람, 그 열둘 중에 한 사람인 도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 한 사람도 설득할 수 없다면 사실 그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건더 어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 나머지 열 사도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도마를 한번 좀 설득하고 도마에게 증언을 해봐라 이런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실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이제 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왜 도마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야만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질문한 것은 뭐였냐면, 왜 8일 후에야 나타나셔야만 했는가 하는 질문이었고요. 이건 조금 다른 차원에서, 왜 마침내는 어쨌든 도마에게도 나타나셔 주셔야만 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란 부활의 증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사도들이 모여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도를 보궐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도들의 임무는 뭐냐? 사도란 열두 제자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도들의 임무가 뭐냐?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 증인은 뭐냐?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못 본 것을 본 것처럼 얘기하면 뭐가 되죠? 위증이 됩니다. 위증죄로 처벌받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러한 임무를 특별하게 맡은 사람들이 지금 12명의 사도인 것이고, 그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그걸 채워넣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11명에 해당하는 사도들은 당연히 그 숫자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라도 이 도마에게 반드시 나타나셨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8일간의 그 좀 간격을 두셨고, 그 간격을 두신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이 앞부분에서 추정을 해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마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은 두 마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 하나와 또 한 가지는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빼내자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어라. 믿는 자가 되라. 믿음.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 그러면서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사도 요한이 바로 연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장 31절에 이것들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함은, 기록한 이유가 뭐냐. 특별히 지금 이 도마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것,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 예수님 대단한 분이네, 아, 뭐 이런 일도 있었네, 그러고 넘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를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들이 믿어지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당연히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뭔가를 강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믿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도마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하나의 목표였는데요. 자,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를 지금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기회에 한번 좀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인격적인 창조자가 계시고 그 창조자에 의해서 만물이, 온 우주 만물이 처음에 완전하고도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 세상은 완전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은 낡아지고 모든 생명은 죽음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오게 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낡아지고 사람이 죽고 생명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이유는 첫사람 아담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된 죄 문제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뭘 믿는 사람들이냐? 이 죄가 뭔지 이걸 믿는 겁니다. 죄란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를 거부하고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 죄인들의 최종적인 운명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에 갇혀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느끼면서 형벌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파멸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창조주께 태어날 때서부터 짓고 있는 그 죄, 그 죄의 빚, 그 죄의 빚을 거짓말처럼 완전하게 깨끗이 청산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스스로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빚이라는 것을 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죄의 빚을 완전하고 깔끔하게 영원히 갚은 사람들이 있다. 청산한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된 그 유일하고 또 놀라운 그 수단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이 굉장히 독특한 능력, 즉 뭔가를 강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해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또 인격적으로 자신 안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행위,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죄의 빚이 완전하고도 깔끔하게 청산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러한 동일한 그 사람의 형체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셔서 그래서 사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이분께서 인간이 치러야 할 이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치러주셨다. 그래서 내 죄의 빚을 영원히 청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이분은 죽음을 맛보셨지만 그러나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 없었기에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서 원래 자신의 자리인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래서 이 자신에게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죽어 있는 몸을 나중에 그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하는데 한 부류는 여전히 죄 문제에서 해방되지 않고 죄가 해결되지 않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들이고 또 한 부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보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자연 세계에서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그 기적 사건들을 의심 없이 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그때에는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이 우주가 완전히 해체가 되고 원자 수준에서 해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다시 창조하시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그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왜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 오늘과 같은 이런 주일에 오전에 11시가 되면 우리 한국 땅에만 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교회 예배당을 찾아서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러한 사실들을 액면 그대로 의심의 여지 없이 믿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마음속에 믿으면서 눈으로 못 봤지만 예수님이 도마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눈으로 못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한 이 모든 것들을 믿는 그 복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것들을 액면 그대로 믿는 복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만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지어보십시다. 왜 그럼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실까 하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실까?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는 자유로운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끼리 맺을 수 있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러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분이고 그러한 자유로운 의지를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에게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또는 인간과 하나님이 이러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인격체들끼리 맺는 관계 중에서 주종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강제성이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종은 늘 그 주인에게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주인은 어떨까요? 주인은 계속해서 그 종을 붙잡아두고 부려먹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둘 다 사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인이라고 해서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계약관계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그 인격체끼리 계약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끼리 서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장과 또 직원이다 그러면 사장은 일을 시키고 돈을 주고 또 직원은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일을 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행복할까요? 뭐 어느 면에서 조금 행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행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힘들어지는 관계입니다. 벗어나고 싶은 관계예요. 자, 그럼 이제 연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사랑하는 그 연인 관계.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시면 조금 거리감이 있나요? 아니죠. 그 데이트하실 때 그걸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참 전적으로 이렇게 사랑에 빠져 있는 그 연인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이건 자발적인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그 믿음, 신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서로가 장래를 약속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기꺼이 헌신하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런 관계야말로 시간이 지속돼도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예, 눈꺼풀, 콩꺼풀이 안 벗겨지는 한도 내에서, 그렇죠? 예, 이 관계야말로 누가 코웃음을 치죠? 예. 이 관계가 지속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이 관계는 참 행복한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호시탐탐 그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주종관계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이것저것 받아내고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받아내고 싶어서 그런 이점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정말로 그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으로 좋아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고 우리가 연인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해서 기쁘던가요?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아니면 기억이 없으시면은 상상을 해보시면 예. 뭘 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게 좋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사랑에 빠지면 그냥 같이 옆에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같이 그냥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좋아요. 장거리 운전을 해도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냥 같이 운전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하고 또 이 눈으로 직접 안 봤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액면 그대로 믿어주는 그러한 사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마치 이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당신에게 사랑하면서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자가 액면 그대로 그걸 믿어줄 때 그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이 어떤 인간과 같이 살고 싶을까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주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영원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게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이 믿음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 보여주고 너 이거 가질래 말래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숨겨놓으시고 그것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그냥 사랑에 푹 빠진 사람처럼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다 믿고 받아주고 그 말하는 분께 전폭적으로 빠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한 발은 하나님께 이렇게 들여놓은 것 같은데 전폭적으로 그 하나님께 빠지지는 않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어떤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그 범위는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전폭적으로 그 대상에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폭적인 믿음은 전폭적인 사랑인 것이고 사랑하게 되면 전폭적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사랑이라고 얘기해도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그러니까 쌍둥이라고 하는 이 별칭으로도 불렸던 이 도마라는 이 제자,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봤는데, 이 도마 또한 어쨌든 예수님의 그 열두 사도에 드는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성경에 보면 70명의 제자가 또 따로 나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 중에서 특별히 12명의 든 그러한 제자, 그러니까 눈에 띄는 그러한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명석한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다른 장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하셨을 때 그 죽은 거 살리러 가시는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이때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뭐 이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대뜸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이렇게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는데 도마가 대뜸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좀 눈치도 없고 사실 그냥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이런 말할 필요 없잖아요. 다른 제자들처럼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조금 이렇게 명석한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의 그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온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어야만 하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이 도마는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도마의 불찰이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마는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그 8일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도마는 그 8일 기간 동안에 다른 제자들은 갖지 못한 또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료들의 말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굉장히 복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을 이제 8일 동안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도마는 그 기회는 놓쳤습니다. 또 이 제자들에게는, 다른 10명의 제자들에게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도마를 한번 좀 설득해보는, 도마에게 좀 증언을 해보는 그러한 기회를 이렇게 이제 주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또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의 핵심 키워드는 뭐였냐? 믿음이다. 믿는 자가 되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눈으로 꼭 확인해서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못 봤어도 말씀만으로도 믿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마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체험을 중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내가 체험한 것, 내가 피부로 느낀 것, 내가 눈으로 본 것, 내가 귀로 듣는 어떤 것이 있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하는 어떤 그 체험을 중시하는 그런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체험을 많이 자랑하고 또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체험이 있으면서 이 강한 믿음도 가지고 있고 또 체험을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주셔도 강한 믿음이 유지되고 그건 뭐 복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체험이 없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계속해서 체험을 통해서만 믿음이 유지되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볼 때는 뭔가 굉장히 특별한 것 같고 막 이런 체험도 했어요 저런 체험도 했어요 굉장히 특별한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믿음이 약한 것이고 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것입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사람을 책망조로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체험이 없으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나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는 싶지만 뭔가 내 눈앞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나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그런 분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복된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있고 그러한 자들이 복되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8일간의 시간을 주시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8일간의 기간 동안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계속해서 뭔가 이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지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계속해서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기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나머지 열 제자들이 8일 동안에 이 도마를 설득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8일간의 기간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나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만 믿을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 8일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8일간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